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그 40일을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곰곰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제자들이 느꼈을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낙망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당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식사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또 더 신령한 말씀들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의욕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한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어디 다른 곳에 가게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무슨 일인가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의욕을 잠재우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까지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케 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인식되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들이 또 우리에게 일련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예수님에서 얼마나 더 깨달아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곧 지쳐버리고 그리고 낙망하고 실망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속히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부족함이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이 제자들이 아직 주님의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그와 같은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께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이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시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옛날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이는 현실은 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만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과 자신들의 현실은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나라입니다. 다윗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아직 경험적으로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아직 가시적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혼란하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견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이 땅에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지 않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항상 거기에 육신적인 견해와 영적인 견해가 섞여 있을 때에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에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과 관계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영적인 것도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자리를 일어서고 다시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금방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 또 나의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직장의 생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것을 듣지만 이 육신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과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라고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것은 분명히 있게 될 일이지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호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미혹에 빠져서 거짓 교훈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단의 대부분들이 바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뭔가 성경이나 교회에서 알고 있지 못한 더 신비한 지식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자신은 지금까지 깨닫고 있지 못했던 영적인 더 탁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들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작은 무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이해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고 개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상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일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참으로 지금 그들의 형편에서 본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이 사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면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이고 그들의 자세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적인 호기심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연약했던 자들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고 말할 줄 몰랐던 자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그리고 강팍한 영혼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참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던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지혜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못된 질문을 하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성천하신 그 의미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인식시키고 나서 그들이 오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오신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구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구름으로 그곳을 가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막에 임하실 때도 구름으로 그곳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도 구름으로 그곳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워서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육신의 그 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처소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주님께서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증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주님 육신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보인 태도,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였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주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이해력을 책망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참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참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고 밤낮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우리에게 속히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능한 일인가? 우리에게 무슨 다른 큰 변화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